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켈리 비서실장이 이달 말에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켈리 비서실장은 대단한 사람이고 그의 공직 수행에 매우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닉 에이어스 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식 축구 경기에 참석하러 백악관을 떠나기 앞서 차기 비서실장을 하루나 이틀 사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의 켈리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국토안보부 장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어제 벌어진 노란 조끼 시위 중에 1,700명 이상 체포된 가운데 당국자들은 진압경찰과 충돌한 시위대가 파리에서 일주일 전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의 시위대는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건물 유리창을 부수며 바리케이트를 불태웠습니다. 물가 인상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항의안은 네 번째 전국적인 주말 시위 도중 파리뿐 아니라 마르세유와 보르도, 리옹 등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시위대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은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안에 이번 시위에 대해 연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체포된 1,723명 가운데 1,220명에게 구금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투표를 이틀 앞둔 가운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의원들에게 합의안을 부결할 경우 요리없는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오늘 데일리메일 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합의안에 대한 거부는 영국의 중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행동이 총선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매우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또한 메이 총리가 오는 11일 투표를 연기할 수 있다는 신문 보도들을 부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어제 캐나다 대사를 초치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 체포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멍 최고 재무책임자는 홍콩에서 멕시코로 가던 중 경유지인 밴쿠버에서 지난 1일 체포됐고 미국으로의 신병인도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로이청 부부장은 이날 존 맥컬럼 주중 캐나다 대사에게 경유하기 위해 밴쿠버에 도착한 멍 최고 재무책임자를 미국 측 요구에 부응해 구금한 것은 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멍 최고 재무책임자의 구금은 도리에 맞지 않고 비도덕적이며 사악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멍 최고 재무책임자를 석방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터키의 반체제 인사 탄압이 5년 전 발생한 주요 민간 시위 참가자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터키 검찰은 2013년 발생한 게지 시위와 관련이 있는 유명 영화배우와 주요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시위는 이스탄불 도심의 게지 공원을 대형상가로 개발하는 계획에 대한 반대로 시작됐지만 곧바로 정부, 특히 당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총리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시위로 전환됐습니다.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당시 시위 규모가 현 대통령인 에르도안 당시 총리의 권력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로의 송금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어제 공식 기록된 개발도상 국가로의 송금이 10.8% 증가해 5,2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국제 송금액은 10.3% 증가한 6,89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올해 800억 달러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송금을 받는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정세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한 국방당국이 내년 초로 예정된 독수리 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주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의 중요성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윤 기자가 이 부분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고요.
네.
지난 10월부터 계속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운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께에는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회담 장소로 세 군데를 후보지로 놓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의 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서 우정과 존경의 뜻을 드러냈다 이렇게 밝힌 게 있는데요.
네.
이것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없는 자리에서 말하자면 제3자를 지칭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 측과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상응 조치가 반드시 제재 완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선 문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이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은 반드시 제재의 완화 또는 제재의 해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한다거나 축소하는 것도 일종의 상응 조치 수가 있고 또는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스포츠 교류라든지 예술단이 오간다든지 이런 비정치적인 교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번에 남북 간에 한 것처럼 실제 철도 연결은 제재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그때를 대비한 사전조사 연구작업을 미리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운데 하자면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 선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대체로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장 주변에 소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북 제재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표출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최 기자가 보기에 이것이 과거에 비해서 다소 좀 후퇴한 것입니까?
네, 지금 상황은 그 미국과 북한 관계가 그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지난달 30일이죠. 아르헨티나에서 그 미한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지금 들으신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그 다음날 나온 겁니다. 1일날, 아르헨티나에서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이제 그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 소음이 좀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비행기 소리입니다. 비행기
예.
엔진이 들리는 가운데
그렇군요.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 대통령 입장이 제재와 관련해서 좀 후퇴를 했느냐 그런 건데요.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고 비유하면 한 반발자국 정도 좀 후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과거 이제 문 대통령이 10월 달에 이제 유럽을 순방하면서요.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 비핵화가 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서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그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그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지금 들으신 대로 제재 완화, 제재 해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 축소,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뭐 예술 교류 이런 것도 있다. 이것도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 그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라면 선택적으로 좀 미국도 거기에 발맞춰서 제재, 식량 지원 뭐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지만 그것을 이제 그 공식적인 발표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상당히 미국이 제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제재가 중요하다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그 현실적인 선택, 일종의 그 차선택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 그 제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비핵화 전에는 제재할 수는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해라 이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거니까 차선책으로 경제 제재가 어려우면은 그러면 일종의 정치적 제재, 정치적 조치라도 좀 취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종전선언, 군사훈련 축소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바를 이뤄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바람을 밝혔는데요.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를 하면 평화와 번영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도 적극 도울 것이다. 이런 네.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방문하면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 하면서 얘기한 것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 바로 그 전후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원하는 바를 이뤄주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내 임기 중에 비핵화를 마저 이루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그동안에 처음 만나고 또 여러 차례 친서를 통해서 소통을 한 그런 마당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리에 밝힌 것이고요.
네.
아울러서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기류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미북 간 비핵화 대화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같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서울 답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것이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 만나서 이제 아마 제재 얘기, 비핵화 얘기를 한 것 틀림없고 그와 동시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게 되면은 이것이 미북 관계의 비핵화 협상에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게 되면은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또 이런 원하는 바를 이뤄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일종의 그 서울 답방에 대해서 상당히 기정사실화, 여기서 기대 뭐 이런 것이 있다는 이런 것이 되고요. 이 때문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약간 좀 그 성격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야말로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가까운 시일 내 서울에 가겠다, 이것을 그 이행하기 위한 또 남북관계 개선, 화해, 협력 이런 것을 위한 측면에서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 답방이 비핵화 협상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 얘기를 함으로써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미북 상태가 교착 상태에 빠지니 김정은 위원장 보고 서울 와서 좀 비핵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서울 답방 문제가 남북관계 측면이 아니라 비핵화의 어떤 그 징검다리 이런 그 측면을 갖게 됐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 한국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이후에 미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방송을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방문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연내에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또 그 이후에 미북 간의 고위급 회담을 거쳐서 내년 초에 미북 간의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순서로 가게 되겠지만 네.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앞서 최현기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의 성격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이 지금 서울 답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달에 평양 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에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미북 간의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처럼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상정했던 것은 2차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2차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서 그 미북 2차 정상회담에서의 진전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간 간에 좀 더 경제협력을 강화하거나 이런 방안을 논의하는 구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연내 방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 순서가 사실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연내에 방문할지 또 연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가더라도 미북 2차 정상에 앞서서 서울을 방문하게 될 것인지 이것은 전부 다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방문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요. 이 정작 김 위원장은 지금 현재까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 궁금한데요.
뭐 저도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이제 전문가들의 그 분석 이런 걸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놓고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고민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서울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놓고서 이제 이런저런 그 두 가지 논리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요. 하나는 당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울에 가게 되면은 뭔가 어떤 그냥 상징적인 남북화해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그 선물, 정치적, 경제적 선물을 이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이런 것도 있고 또 많은 남북 관계 개선 조치 또 개성공단 뭐 이런 것에 대한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일종의 그 약속, 선물 이런 걸 받으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얘기 들어봤듯이 그 경제적 제재는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예. 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은 것은 이제 선택은 두 가지죠. 하나는 경제적 제재에 대한 약속이 없더라도 서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당초 예상했던 대북 제재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가지 말 것이냐 이제 두 곳인데요. 가는 경우에는 뭐 저 그야말로 빈손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일종의 이제 그런 선물 없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안 간다고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북한 관계 개선, 또 남북 관계 개선 이런 것을 굉장히 인민들에게 강조를 해왔고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을 안 가게 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이 장기적인 이 목표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그 올해가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신년사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지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일종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신에게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100%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굉장히 강조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그 엇갈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100%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을 따르고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 미북 간의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해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예.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올해 이미 세 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과정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난 다음에 태도가 좀 달라졌다. 그 얘기는 그 협상에 대해서도 좀 더 소극적이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제재를 통해서 강하게 압박해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이럴 동인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인데
네.
중국이 제재에 있어서 좀 느슨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 그 100% 협력하기로 했던 것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좀 더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에 좀 합의를 했다 이런 의미로 이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중국이 제재와 관련해서 그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관측들은 많이 있지만
예.
공식적인 중국 정부의 통계 자료에 보면 중국과 북한의 교역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이행되면서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다만 그 국경 지역에서의 밀무역 같은 경우는 갈수록 좀 더 그 늘어나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좀 더 그 옥죄일 것을 북한에 대해서
네.
주문한 것이고 중국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다시 북핵 협상에서 중요하게 관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 과연 그럼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한데요.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거기서 경제 문제와 함께 그 북한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나온 대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100% 협력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그 미국의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도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과 관련해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강 짐작해 보면 두 가지 경로로 아마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미국은 지금 그 중국의 대북 제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의 뜻을 중국이 수용을 해서 지금처럼 제재를 상당히 좀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동시에 외교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간 비슷한 노선인데 쌍계 변행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이런 예.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를 통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버티지 말고 미국과 북한이 가령 미국은 제재를 하나씩 좀 풀고 북한도 거기에 발맞춰서 비핵화 조치를 하나씩 하고 이런 뜻을 외교적으로도 좀 평양에 좀 넌지시 얘기를 해서 이 같은 그 미북 간의 그 대화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됩니다.
예. 자, 또 하나 뉴스가 리 영호 북한 외무상이 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을 하고요. 또 왕이 외교부장도 만났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까요?
예, 사실 리 영호 북한 외무상이 올해 그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만난 게 벌써 다섯 차례입니다.
네.
그만큼 사실 올 들어서 북중 관계가 활발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리 영호 외무상은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나온 얘기는 사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리 영호 외무상은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예.
또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서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역시 그 많이 쓴 단어가 미국과 북한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북 간의 아시다시피 그건 비핵화 협상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사실 굉장히 지금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아울러서 시진핑 주석이나 왕이 부장 모두 북한과 남한,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 개선 그리고 또 교류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북 간의 협상에 중재자로 또 적극 다시 나서고 있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말하자면 마찰을 무릅쓰고 나섰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네.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서로 공조를 하고 협력하기로 하는 와중에 중국이 다시 말하자면 주요 플레이어 행위자로
예.
떠오른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뉴스가 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2차 미북 정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소식인데요. 볼튼 보좌관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 월스트리트 저널 최고 경영자 협회의 연례 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They have not lived up to the commitment so far. That's why I think the president thinks another summit is likely to be productive.
북한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생산적인 정상회담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이것이 뭐 좀 해석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볼튼 보좌관은 아쉽겠지만 그 미국에서도 그 상당한 그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볼튼 보좌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생각을 일종의 그 얘기를 한 건데요.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켜서 2차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뭐 지난번에 나온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을 했는데 지난 몇 달 동안 그 비핵화에 대한 그 실질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 얘기처럼 정상회담에서는 또 그에 앞선 뭐 실무 고위급 회담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제재를 풀기 전까지는 비핵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아닌가요?
그 겉으로 드러난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핵실험 중단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했고 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해서 몇 가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예.
미국이 상응 조치를 이제는 취할 순서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핵심이 말씀하신 제재 문제입니다.
예.
북한은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이 그 말하자면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는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것이 꼭 그렇게 완강하게 굳어진 입장은 아니라는 관측들도 있는데요.
예.
그 조건은 단지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구체적인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제시해 주면은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고려하고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북한은 지금 상응 조치와 또 비핵화의 조치를 그야말로 자세히 말하자면 나열해서 이것을 어느 시점에 취하고 또 상응 조치를 제공하고 예. 할 것인지 하는 로드맵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로드맵을 일단 작성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제재가 됐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든 걸맞는 어떤 조치들이 어떤 것인가를 흔히들 전문가들은 시퀀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마련되면은 제재가 좀 뒤로 물러나더라도 언젠가는 특정한 비핵화 조치에 맞춰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답보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그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차 정상회담에서는 로드맵, 북한이 핵심과 관련한 자세한 그런 그 목록들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마 그 말의 저간에는 미국도 상응 조치의 목록들을 순서별로 제시하고 예. 그걸 서로 맞추는 예. 그런 로드맵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볼튼 보좌관이 또 NPR, 미국의 공영방송의 라디오입니다. 여기 인터뷰에서 제재 문제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소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강경 입장인 이 볼튼 보좌관의 입장이 다른 것이 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볼튼 보좌관이 6일 날 그 공영방송인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의 성과가 있으면 대북 경제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기억하로는 아마 볼튼 보좌관에서 그 제재 완화에 대한 검토라는 그 말이 나오긴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 대외적으로는 그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 이런 건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있지만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그 흥미로운 즉 비핵화가 되면은 제재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유엔 안보리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 역에 대해서 그 제재 면제하는 데 이제 미국이 동의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 미국의 입장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재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3일 판문점에서는 앤드류 김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북한 측 인사를 만났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예, 사실 그 양측이 만났다는 것 외에는 북한 측에서 누가 나왔는지
예.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관련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앤드류 김 센터장은 잘 아시는 대로 연말 안에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사차 그 접촉을 한 것이라는 설도 있고요.
예.
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11월 달에 북한이 두 차례 고위급 회담 한 차례는 예정에 이미 잡혔던 것을 연기를 했고요. 또 두 번째도 사실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형식으로 두 차례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내년 초로 잠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2차 정상회담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회담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앤드류 김 센터장이 북한 측과 의견을 교환한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한 국방당국이 내년 초로 예정된 독수리 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국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이것이 확인된 내용입니까?
아직 뭐 100%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요. 최근에 그 미북 관계가 이렇게 그 교착 상태 가면서 한국의 그 연합뉴스가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독수리 훈련. 독수리 훈련은 미국과 한국군의 그야말로 실병력이 이제 참가해서 하는 대규모 그 연합 군사 훈련인데요.
예.
이것을 그 사실상 유예하고 지휘소 위주로 그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앞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독수리 훈련이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축소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 이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인가요?
사실 축소는 그 유예하고는 또 다르죠.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한미 군 당국이
예.
매티스 장관이 축소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미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8월 달에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중단됐던 것처럼 내년 봄에 독수리 훈련도 중단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한 군당국이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북한과의 그 말하자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상의 저해 요인이 되는 것들을 최대한
예.
일단 물리치겠다라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사태 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예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앞서서 매티스 장관이 축소한다고 했을 때는 대체로 그 훈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예.
또 훈련에 참여하는 병력 규모를 줄이거나 또 미국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 자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전개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었는데요. 이 최종적으로 내년 봄에 훈련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 미북 협상 이것을 좀 진척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그 미국의 그 대북 그 제재 완화, 해제
예.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것은 군사적 분야죠. 그러니까 정치적 분야입니다.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또 이것이 한미군사훈련은 무슨 북한 입장에서 뭐 완전히 중단한다든가 없앤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예.
이것을 좀 유예,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번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나 축소나 이런 거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렇게 평양의 어떤 결단을 그 이끌어내는 데는 조금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남북 관계 잠깐 살펴보죠. 지난주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단이 방북했다는 소식 예,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이 경의선에 대한 조사는 끝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의선에 대한 조사는 11월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예.
엿새 동안 진행됐는데요. 개성하고 신의주 400km 구간의 그 철도 연결 상태를 점검한 그런 조사였습니다. 이 동해선 조사가 이제 곧 시작될 텐데요.
예.
동해선 조사는 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아, 이 방송이 보도가 될 무렵에는 이미 시작이 된 게 되는데요. 아, 8일부터 열흘간, 그러니까 12월 17일까지 아, 800km 기간 동해선 구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금강산에서 두만강 구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의선 다음에 이제 동해선으로 두 번째로 가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총 연장 1200km에 달하는 아, 경의선과 동해선에 대한 조사가 아, 오는 17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냥 어디를 보수해야 되고 뭐가 고장이 났고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지 않은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철도가 연결이 실제로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그 철도 그 갔다 온 그 아, 그 당국자들의 그 전언에 보면요. 북한의 철도가 그 상당히 그 낡은 상태라고 그럽니다. 아주 네. 노후하고. 그래서 아, 어떤 곳은 뭐 개보수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떤 구간은 이제 다 갈아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아.
그러려면 이제 그 한국에서 아, 중장비, 레일, 뭐 침목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북한의 이 같은 것은 그 중장비, 또 자재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그 유엔 안보리 지금 기존의 그 제재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 조사도 사실 그 안보리 소속인 그 아, 대북 제재 위원회 이제 면제가 있어서 그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만일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상당히 큰 그거보다는 큰 사안이 해당되기 때문에요. 새로운 어떤 유엔 안보리의 그 아, 면제 조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만일 이것이 되려면은 역시 아, 북한의 그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전된 입장을 밝히고 여기에 따라서 아, 미국이 아, 이것은 좀 그 제재 면제를 해도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결국 북한의 그 비핵화에 대한 결단이 달렸다 이렇게 그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철도 얘기고 도로 얘기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올해 안에 도로에 대해서도 일부 아, 그 공동조사가 네. 실시될 것이라는 그런 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된 소식과 함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 내용 그리고 내년 초로 예정된 독수리 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크로아티아 출신 루카 모드리치가 2018년 발롱도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발롱도르는 한 해 동안 가장 크게 활약한 축구선수에게 주는 상인데요.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외의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세계 축구계의 새바람을 일으킨 모드리치 어떤 선수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hese two were on some exceptional level last 10 years. Maybe in the past there are some.
그 두 사람은 이례적으로 특출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선수에게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된 것 같다. 루카 모드리치의 발롱도르 수상 소감입니다. 지난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가 두 명 있다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모드리치가 거론한 그 두 사람은 다름 아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입니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들인데요. 지난 2008년 이래 그 두 사람이 아닌 선수가 발롱도르를 탄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가 5차례, 호날두가 5차례 수상을 양분하면서 세계 축구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모드리치가 두 선수의 독과점을 깨고 이번에 최고 선수로 우뚝 선 겁니다. 이런 변화는 올해 러시아 월드컵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호날두와 메시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기대 이하 경기력을 보이면서 소속팀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가 나란히 16강전에서 탈락했는데요. 가장 놀라운 활약은 모드리치가 이끈 크로아티아였습니다. 우승팀 프랑스에 이어서 일약 2위에 올랐는데요. 대회 직전까지 약체로 평가된 크로아티아가 결승까지 진출하리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은 없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기적은 바로 루카 모드리치의 발끝에서 비롯됐는데요. 모드리치는 러시아 월드컵 최우수 선수 격인 골든볼을 수상하고 유럽축구연맹 UEFA 올해의 선수, 국제축구연맹 FIFA 올해의 선수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축구선수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혼자서 휩쓴 건데요. 프로리그에서도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가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드리치의 해라는 말이 축구계에 돌았는데요. 결국 이번에 축구선수라면 누구나 원하는 발롱도르 상까지 받았지만 모드리치 본인은 그다지 만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I would change my all individual awards for World Cup. Unfortunately, didn't happen even this success.
내가 받은 모든 상을 모조리 주고 월드컵 트로피 하나와 바꿀 수 있다고 모드리치는 말했는데요. 러시아 대회 준우승에 안주하지 않고 조국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재패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드리치는 축구 선수로 성공하기 힘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몸이 왜소한데요. 키가 172cm, 몸무게는 66kg에 불과합니다. 다른 유럽 선수들과 경기장에 나란히 서면 보통 한 뼘 정도 작습니다. 상대하는 수비수 어깨에 머리가 닿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직업 선수가 되기 전에는 경기복을 입지 않고 외출하면 사람들이 운동선수일 거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기장에 서면 언제나 양팀 합쳐 내가 가장 작고 약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이 체격을 키울 때 나는 실력을 키웠다고 모드리치는 유럽 언론에 밝혔는데요. 작은 몸이지만 남들보다 한 발 더 뛰고 한 발 먼저 움직이는 동시에 머리를 쓰는 창의적인 경기 운영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7월 러시아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크로아티아 대표팀 환영 행사에서 수도 자그레브 시민들이 루카 모드리치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 들으셨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지르는 함성이 우레 같은데요. 모드리치는 자신의 신체 조건이 떨어지는 것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없었던 불우한 성장 환경과도 관계 있는 것으로 회고합니다. 전쟁을 숱하게 겪은 난민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1991년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을 선언한 직후 모드리치는 세르비아 민병대 총탄에 할아버지와 친척들을 잃었습니다. 이후 남은 가족들과 함께 잘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는데요. 어린 시절 모드리치는 축구공 하나에 희망을 담았고 가족들은 모드리치가 공 차는 모습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낡은 공을 다루는 내 모습을 보는 게 가족의 즐거움이었다고 모드리치는 회상했는데요. 가족끼리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누려고 노력했다고 했고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돌아봤습니다. 가족들의 성원에 힘입어 자라면서 모드리치의 축구 실력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17살이던 2002년 크로아티아 명문팀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직업선수가 됐는데요. 6년 만에 세계 4대 프로축구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로 팀을 옮겼습니다. 그때가 메시, 호날두 양강체제가 시작된 2008년이었는데요. 2012년부터는 세계의 네로라 하는 선수들이 모인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전 중원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6년 만인 올해 모드리치는 드디어 세계 최고 축구선수로 인정받은 겁니다. 올해 발롱도르 시상식에서는 신설된 여자 부문도 시상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 공격수 아다 헤게르베르그가 첫 수상자가 됐는데요. 시상식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던 사회자가 수상자에게 축구선수다운 기쁨 표현을 요구했습니다. 엉덩이 춤을 출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헤게르베르그가 굳은 표정으로 거부하면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희롱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수상자 본인이 말해서 마무리됐습니다. 21세 이하 젊은 선수에게 주는 코파 트로피도 처음 시상했는데요. 월드컵에서 프랑스 우승을 이끈 킬리안 음바페가 가져갔습니다. 음바페는 이제 불과 19살인데요. 지네딘 지단 이후 프랑스 축구의 제2전성기를 주도할 제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축구 선수 최고 영예인 발롱도르 그리고 코파 트로피 각각 무슨 뜻일까요? 발롱도르는 프랑스어로 황금빛 공이란 뜻입니다.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 풋볼이 주관하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 축구 기자단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지난 1956년 첫 시상했는데요. 초창기엔 유럽 출신 선수들 중에서만 뽑다가 1995년부터 전 세계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유럽 이외 처음이었던 1995년 수상자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 공격수 조지 웨아였는데요. 흑표범이라는 별명으로 당시 세계 축구를 휘저은 선수입니다. 라이베리아의 국민 영웅이었는데요. 웨아는 선수 시절 높은 인기를 발판으로 몇 년 전에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정치인이 돼서도 인기가 여전했고요. 지난 1월 제25대 라이베리아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상한 코파 트로피는 프랑스 출신으로 처음 발롱도르를 탄 1958년 수상자 레이몽 코파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10년 만에 나온 발롱도르 새 주인공 크로아티아 축구선수 루카 모드리치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발롱도르상과 코파 트로피의 유래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올해 최고 축구선수로 선정된 루카 모드리치와 노래 주인공 이름이 같습니다. 수잔 베가가 부르는 루카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y name is Luca. I live on the second floor. I live upstairs from you. Yes, I think you've seen me before.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켈리 비서실장이 이달 말에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켈리 비서실장은 대단한 사람이고 그의 공직 수행에 매우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니게이어스 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식 축구 경기에 참석하러 백악관을 떠나기에 앞서 차기 비서실장을 하루나 이틀 사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의 켈리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국토안보부 장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어제 벌어진 노란조끼 시위 중에 1,700명 이상 체포된 가운데 당국자들은 진압경찰과 충돌한 시위대가 파리에서 일주일 전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의 시위대는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건물 유리창을 부수며 바리케이트를 불태웠습니다. 물가 인상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항의하는 네 번째 전국적인 주말 시위 도중 파리뿐 아니라 마르세유와 포르도, 리옹 등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시위대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은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안에 이번 시위에 대해 연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체포된 1723명 가운데 1220명에게 구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투표를 이틀 앞둔 가운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의원들에게 합의안을 부결할 경우 유례없는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오늘 데일리메일 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합의안에 대한 거부는 영국의 중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행동이 총선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매우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또한 메이 총리가 오는 11일 투표를 연기할 수 있다는 신문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어제 캐나다 대사를 초치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멍 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 체포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멍 최고 재무책임자는 홍콩에서 멕시코로 가던 중 경유지인 밴쿠버에서 지난 1일 체포됐고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러위청 부부장은 이날 존 맥컬럼 조중 캐나다 대사에게 경유하기 위해 밴쿠버에 도착한 멍 최고 재무 책임자를 미국 측 요구에 부응해 구금한 것은 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멍 최고 재무 책임자의 구금은 도리에 맞지 않고 비도덕적이며 사악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멍 최고 재무 책임자를 석방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터키의 반체제 인사 탄압이 5년 전 발생한 주요 민간 시위 참가자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터키 검찰은 2013년 발생한 게지 시위와 관련 있는 유명 영화 배우와 주요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시위는 이스탄불 도심의 게지 공원을 대형상가로 개발하는 계획에 대한 반대로 시작됐지만 곧바로 정부, 특히 당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총리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시위로 전환됐습니다.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당시 시위 규모가 현 대통령인 에르도안 당시 총리의 권력에 가장 중대한 도전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경기 후퇴가 대두되면서 새로운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터키가 올해 통화 붕괴의 결과로 경기 후퇴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로의 송금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어제 공식 기록된 개발도상 국가로의 송금이 10.8% 증가해 5,2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국제 송금액은 10.3% 증가한 6,89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올해 800억 달러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송금을 받은 국가며 중국과 멕시코, 필리핀, 이집트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